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는 약 8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약 81억 명 정도로 추산했는데 1년 사이에 1억 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점차 줄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나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자꾸만 인구가 늘어갑니다. 그래서 82억 명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볼 때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다르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또 종을 사랑하셔서 물잔을 계속 준비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이 지금 반 정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 반쯤 물이 찬 이 컵을 보면서도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아직도 반이나 있네, 아유 소망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컵에 물이 겨우 반밖에 남지 않았네, 이거 가지고는 모자르는데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니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기계에,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려면 아직도 시간이 한참 걸릴 텐데 당분간 불편하겠네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작은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시고는 그것을 손에 잡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을 떼어내고 물고기를 떼어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는데 떼어내도 그 떡과 물고기가 다하지 않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른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치면 몇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모아보니 12바구니나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본문을 보면서도 이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이 작은 것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관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이것을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셔서 가져왔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성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종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 빌립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그 문제를 바라보며 계산만 합니다. 계산을 열심히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맺고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북서쪽에 타부가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호숫가 동네입니다. 이 타부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일곱 개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이 동네에 일곱 개의 샘물이 있었던 데서 유래하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타부가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두 개의 신앙 유적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기념교회이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베드로 수위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그 장소에 세운 교회가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실 분들은 가세요. 영어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가면은 한국말로 안내장들이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거기 가면 잘 나와 있어요. 이 타부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쉬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있는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이 저물어서 이제 오후가 되었는데 그냥 돌려보내기가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저들에게 무엇인가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 자리에는 어른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결론이 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특히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제자들 가운데 머리가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즉시 계산을 해봅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이런 답을 내놓습니다. 여기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돈을 조금씩 출연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음식, 뭐 반찬이나 다른 거 다 빼고 기본적으로 가장 싼 음식을 먹인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계산을 했어요. 자,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어른 남자 장정 하루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는 품삯입니다.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200일분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근무하면 적어도 8달 동안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수천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게도 그런 돈이 없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돈이 없고 사람들에게 찾아다녀도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돈을 한 번에 수만 명을 위해서 선뜻 내놓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빈들 들판에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가 좋았던 빌립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관점이 이 빌립의 관점은 아닙니까? 혹시 무엇을 하든지 돈의 관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만 생각해서 계산만 하다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부족한 믿음은 아닙니까? 빌립은 문제만을 바라봤어요. 한계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대답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한결같이 믿음이 막 뜨겁고 큰 믿음을 가질 때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피곤함이 있기도 하고 정신적인 어려움 또 어떤 마음의 걱정 등등이 앞서다 보면 어떤 믿음이 약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부터 하다가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고 빌립처럼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면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젊을 적에는 이 성경의 내용이요 삼자적인 관점으로 보였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할 수 없다고 죽었다고 절망하면서 울부짖었다. 저런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런 평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신앙 연륜이 점점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나도 잘못하면 그때 불평하고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다고 스스로 절망하면서 그리고 포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 때 홍해바다가 열려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을 바라보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모세가 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바다 사이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만 앞세우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 나의 인생에도 길이 열리며 풍성한 결실을 맺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계산만 하다가 할 수 없어 못해. 그렇게 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이 임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과도 같은 사람, 곧 계산만 하다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요. 자,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소년이 나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실천을 해요. 제자들에게 떡이 있나, 또 사람들 이 무리 가운데 떡이 있나, 누구 떡 없어요? 떡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하면서 찾았어요. 안드레는 성경을 보면 특별히 그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뛰어난 장점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예수님께 잘 데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멀리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의 친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했어요. 또 여기 타브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떡 다섯 개, 조그만 양입니다. 조그만 물고기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작은 소년을 발견했어요. 주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주님,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니까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열쇠를 그가 문을 엽니다. 그리고 작은 소년을 보세요. 이 손이 가진 것 자기의 점심 분량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밀가루로 만든 떡을 먹습니다. 보리로 만든 떡은 까칠까칠해서 주로 가난한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 소금에 절이거나 불에 구운 작은 물고기, 일종의 반찬입니다. 그냥 떡을 먹으려니까 목에 걸려서 이 짭짜름한 물고기를 먹으면서 그런 보잘것없는 작은 양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도 참 그 벼룩이 간을 빼먹지 한 조그만 애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만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는가. 예수님이 그에게 달라고 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드립니다.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자기에게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손에 잡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손으로 떼어내고 떼어내도 없어지지 않는 끊임없이 생겨나는 오병이어의 많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소년이 드렸던 이 오병이어가 축복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복학을 하려고 할 때 정말 걱정이 됐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이 있었죠. 그리고 그 군대 장교로 제대했죠. 가족이 있죠. 직장 2년 다녔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하면서 복학을 하려고 하니까 가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이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추운 산속에서, 불도 없는 산속에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정말 걱정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막 부르짖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네가 나를 진정으로 믿느냐. 진정으로 믿느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지요. 하나님 믿지요. 아니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내 계산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데 내 계산만 했는데 그거 다 내려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회개기도 했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 믿음의 자세, 그것을 가질 때 거기서 오병이어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헌신, 그리고 인생의 문제까지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그와 같은 믿음의 헌신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소년이 주님 싫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드릴 수 없어요 했다면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오병이어가 많아지는 기적은 그 소년이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열두 바구니나 되는 많은 것을 남겨서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그 소년에게 다시 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13절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 기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선지자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메시아 구세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주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5절 보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 뿌리치고 혼자서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적인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떡의 문제만 거기에 집중되어서 물질적인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적어도 우리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추종을 했어요. 추앙을 했어요. 예수님은 다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리고 물질 문제의 해결자로만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성경 좀 뒤로 찾아가서 48절 보세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48절을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떡이다. 떡을 먹으면 사람이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쭉 보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66절을 보세요. 6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능력의 종,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67절과 68절을 보면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니? 라고 물으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68절을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늘 실수투성이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깊이는 모르지만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을 때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한 것을 분명하게 먼저 믿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맡길 때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태껏 과연 어떤 종류의 삶을 사셨습니까? 문제만을 바라보고 계산만 하다가 할 수 없어 하면서 포기하면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물질적인 축복만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얻는 열매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안드레와 어린아이 같이 작은 소년처럼 작을지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맡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먼저 믿으라고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작은 것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시는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어떤 종류에 해당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인생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만 한다거나 또 문제만을 바라보다가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구세주됨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생생한 믿음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오병이어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축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합니다.